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 내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이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마도 1988년의 5.0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3부에서 당시 청문회장에 함께했었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조선일보가 정의기억연대의 안성쉼터에서 유경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월북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민변 TF의 장경욱 변호사를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또 어제부터 미래통합당의 당선인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성일종 의원 연결해서 어떤 얘기 나왔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김종배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세 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소식 가보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날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요. 네. 모든 지도자가 적폐청산으로 시작하지만 시종일관 그 얘기만 하면 정치 보복이라 말하는 세력이 늘어난다. 그러면 개혁 동력이 상실되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적기라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논의가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적절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걸 하라는 건 아니다라면서 그 판단은 역시 대통령이 해야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전제를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이 적기라면서요. 근데 또 네. 그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선긋기를 한 게 아닌가.
그래요? 근데 지금이 적기가 맞습니까?
아니요. 지금 사면 못합니다. 아직 판결이 선고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못해요. 네. 지금 7월 11일 날 선고가 잡혀 있는데 예. 그것도 뭐 또 이 또 대법원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예. 예. 사면을 뭐 하고 싶어도. 형이 확정돼야지 그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재판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둘 다 진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고 예. 차이가 그 차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사면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면을 하자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이제 해석을 좀 덧붙여보자면 그러니까 이날 문희상 의장은 굉장히 사회통합을 좀 강조했거든요. 21대 국회에서 통합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의 통합적 측면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먼저 고르라고 하면 통합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논의를 시작을 해야 이것이 향후 21대 국회에서 통합과 통합을 통한 사회의 그 개혁 동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선의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딱 NYBJ님이 딱 문자 주셨는데 서명해 주다가 전두환이 이 지경이잖아요. 라고 지금 딱 반문을 해 주시는데 네.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사면을 해 줬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국민적 분노만 더 끌어오르게 만드는 회고록 내고 우리 지금 또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반성하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사면이라고 하는 게 국민 통합의 매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낡은 레토릭 아닌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전두환 당시 제가 무기징역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면해줬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32년이에요. 구형은 또 35년이 됐고요. 네. 그럼 뭐하라고 그만큼 구형하고 형을 줍니까? 대충 살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일반 국민들 중에 30년씩 형 받은 사람이 이렇게 2, 3년 살다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 말 대목 중에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겁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뭐 제가 문희상 의장의 속마음을 예.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예, 물론 그렇긴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겁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 사면하게 될 경우 전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아스팔트 보수 세력이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오히려 사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사면 논란이 나올 때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스팔트 극우가 얼마나 그 파괴력이 있는지는 이번 총선에서 다 여실히 다 드러난 거 아닌가요?
뭐 광화문의 교통을 마비시킬 정도는 되니까 이제 그런 정도를 좀 뭐 올려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교통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의회 정치의 구심이 되어야 되는 인물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본다면 국회의장 어떤 입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통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그거는 전후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면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부터가
그렇죠.
애매하고.
형도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인데 네. 굳이 이 타이밍에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판단하실 거죠. 이런 식으로 넘기는 모양새거든요.
네.
이게 좀 전 그렇게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립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하고 이제 그 임기 끝나면 이제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렇죠.
그 짐은 다 이제 그 남은 자들의 몫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당장 뭐 청와대를 향해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면에 대한 입장은 없다라고 이제 짤막한 한 문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게 좀 그 말의 파장이 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HL님은 제발 국민 정서 좀 생각하세요라는 글 보내주셨고요. 리정님은 문 대통령께 큰 짐 투착하고 쏙 빠지는 문의장 의장 이렇게
정확하네요.
또
네. 정확합니다.
그다음에 둥글레님은 통합 협치 이런 말 좀 하지 맙시다. 적폐청산 완료 후에 이런 의견을 주셨고. 1719님 사면한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화합으로 나올까요? 라는 의문 부호를 던져주셨습니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죠.
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경기도 용인에서 입주민이 택배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였는데요. 지난 7일 오전 9시께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던 친동생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택배기사는 무거운 택배를 옮기느라 숨이 가빠서 마스크를 잠시 벗은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를 본 입주민이 마스크를 똑바로 쓰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하다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합니다.
네. 이제
물론 입주민도 마스크는 안 썼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폭행은 6분여간 이어졌고 택배기사는 갈비뼈에 금이가 또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저하 판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네.
동생은 팔꿈치 파열과 코뼈 골절 등의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고요. 해당 입주민은 아마추어 복서했다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이건을 쌍방폭행으로 입건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추어 복서였대요?
네네. 네. 그리고 경기도 부천에서도 60대 여성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주민 갑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고인이 따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았는데 이 고인의 업무 수첩에 공갈 협박죄, 배임 행위, 문서 손괴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네.
또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 소장 비하 발언 등의 이런 말들도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파트 주민은 한 주민은 아파트 온수배관 공사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족들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고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아, 참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다 갑질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택배 이제 하는 기사한테 폭행을 하는 게 뭐 본인도 마스크 안 쓰면서 뭐 마스크 얘기를 하면서 또 복서했던 사람이 그렇게 때리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사실은 택배 업무 하는 사람이 뭐 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집까지 갈고 갈 의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아파트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아파트에 따라서는 그냥 그 뭐 입구에만 놔두고 가야 되고 그러면 네, 찾으러 가야 돼요.
관리 일반. 사무실에 맡기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택배 회사가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이렇게 뭐 폭행을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폭행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 이 택배 기사가 입주민을 밀치는 장면이 이 CCTV에 찍혀가지고 그 네. 부분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다고 합니다.
폭행이라는 게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행사입니다. 어떤 뭐 밀침도 다 폭행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아, 그냥 단순히 밀치는 것도.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고소를 쌍방이 했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한 거지 정도의 차이 상당히 심하다 그러면
예.
한쪽에 그 밀었던 행동들은 뭐 정당행위 내지 뭐 그런 걸로 처벌 안 받을 수가 있고 일단은 이 건은 그렇게 됐지만 뭐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60 네. 정도 사기가 났다면.
네.
그래서 그쪽만 처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직 그러니까 정확히 다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몇몇 메모 내용과 한 주민의 어떤 전언 이걸로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건 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인 거고요.
네, 그렇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경비 노동조합들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 조직률 자체가 1%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호소할 곳이 마땅히 없습니다. 워낙 고용 구조상 취약하기 때문에 지위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물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 조례 등을 통해서 관리를 노력은 하고 있는데
네.
저번에도 변호사님 지적해주셨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있지만 네.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 입장에서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또 네. 부당해고 금지 규정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좀 법에서 명시를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법도 싶어요.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게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책임을 부여받는 거하고 용역계약을 통해서 용역회사가 지금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용역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책임이 좀 덜할 수도 있고 막 자꾸 뭐라 하면 아파트에서 뭐라 하면 그냥 용역회사가 뭐 그 자기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고하거나 해버리거든요. 네. 그럼 구조도 좀 문제가 지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뭐 열린불님이 경비원의 죽음이 얼마나 지났다고 이런 소식들이 줄지어 나오느냐 뭐 이렇게 한탄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8672님 아파트에 사는 것도 벼슬인가 참 못났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에 60% 이상 아파트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하루두끼님은 아파트 주민의 갑질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좀.
경비업법 같은 걸 보면 경비 업무 외에 딴 걸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택배, 주차 네. 이런 건데 분리수거 이런 거. 사실 저희도 아파트 가보면 그거 하시느라고 고생을 엄청 하시거든요.
그렇죠.
분리수거 네가 해야 돼. 네가. 아파트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걸 네. 대신해 주는데 그 고맙다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정말 법대로 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법이 이러니까 저는 경비 업무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꼬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고.
잘리죠.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죠.
용역 계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법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큰 거죠. 지금.
그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부산 구치소의 독방에 있던 30대 재소자가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수감 3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이고.
해당 재소자는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작년 말부터 증상이 좀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수감되는 과정에서 이 병력을 밝히며 혼자 있고 싶다라고 말해 독방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이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50일 유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예.
지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족들의 진정을 받아 조사에 나서기로 했고 검찰도 국과수에 이 사인을 규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밝혀지면 적정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소자가 이제 8일에 수감이 네. 돼서 수감 다음 날인 9일 오전부터 벽지와 전선을 뜯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게 구치소 측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
호출벨을 자꾸 누르자 구치소 측이 재소자가 난동을 부린다라고 판단해 보호실로 옮기고 손발을 금속 보호대 등의 보호 장비로 묶었다라고 합니다.
손발을 다 묶었다고요?
네. 그리고 14시간이 지난 10일 오전 5시 40분께 소란이 멈춰서 보호 장비를 풀었는데 이상 증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7시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옮긴 지 40분 만에 숨졌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손발을 다 묶어놨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거 안 되죠. 공황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14시간 동안 견뿍고도 정상적인 그런 장애 증상이 없어도 상당히 힘든데
예.
너무 또 그러고 이게 지금 처벌이 무슨 중형을 진 게 아니에요. 벌금 500만 원이면 뭐 추측한데 교통사고 내지 뭐 단순 폭행 뭐 이런 사고로.
아니 저도 눈길을 꽂힌 게 이건데요.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갖고 노역장 50일 처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인 거잖아요.
예.
황제 노역할 때 그때 최고 기록이
3억짜리 있죠.
일당 3억이었나요?
네. 네. 그것도 문제이긴 해요. 뭐 우리 법이 지금 참. 딱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네. 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건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봤을 때는 네. 벌금 이 형을 받았는 거는
예.
그 사람을 노역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14시간 동안 뭐 묶어두고 좀 편의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사실 막 소란 일으키니까 편의상 묶어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야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별로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때 안 믿었다는 거잖아요.
네, 구치소 측에서는 이 건강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유족들하고 지금 구치소 측하고 좀 진실 공방스러운 모양새로 보이기는 하는데 원래 이 유족들이 수감되고 나서 대리로 약을 처방받으려고 이렇게 면회를 요청을 했는데 면회가 거부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또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지나고 와라 공휴일 지나고 월요일에 신청하면 화요일 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100번 양보해서 뭐 그 공황장애 앓고 있다라고 안 믿은 거 이런 거 다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다 그러면 구치소가 그 주장이 맞다고 치더라도 네. 14시간 동안 손발을 다 묶어놓고 그냥 방치하는 게 말이 되는 이게 규정에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컨대 그 안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그렇다 하더라도 14시간 동안 묶어둔다. 글쎄요. 또 구치소 그 어떤 뭐 수감자라고 보긴 어려워요.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을.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못 지켰거나 가혹하다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언론 보도 등에 나온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한 번에 4시간 이상 하면 안 되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요. 그리고 네. 1시간마다 호흡, 혈압, 맥박 등을 체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본적으로는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서 적절한 시간에 강박한 뒤 풀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14시간을 그대로 묶어뒀다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교도행정의 편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네.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그걸 묶어둘 생각을 했으며.
그러니까요. 아니 뭐 좀 이게 좀 과한 얘기 같다가 지금 할까 말까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동물 취급한 거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용변은 어떻게 보고
네.
하다 못해.
네.
14시간 동안 손발을 다
묶어두면 뭐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공황장애 증세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해보고.
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영상이 있는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 구치소 측에서는 유족들의 주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아직까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네.
또 의료지원 인력 등이 왜 없었느냐라는 이 지적에는 정보공개 청구하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해서 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러니까 5시 40분께 풀었는데 왜 7시에야 병원으로 옮겨졌는지에 대해서도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진정을 받아서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고요.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려야 되는.
조사도 조사고 차후에 이런 걸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정신병력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럼 상주를 시키든지요.
네.
그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세상에.
알겠습니다. 오늘도 화나는 뉴스가 좀 많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